우리가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변화 능력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요즘에 이스라엘이 항상 뉴스에 대두되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건 그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방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족들이 나라를 형성하게 하시고 야곱의 자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나라를 세우신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밝히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신 가운데 나라가 세워진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래서 이방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거하려고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에 기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의 선포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게 된 그 말씀.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면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하는 이루실 메시아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뜸을 얽매인 자가 놓임을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어서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지금도 시리아가 있죠? 네, 그때도 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오직 이방인이라고 했던 나아만만을 고치셨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민족들인데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잔뜩 화가 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그 마을이 높은 곳에 있었는데 벼랑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메시아의 백성들. 그게 바로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이 민족 전체에 번져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오늘 저희들이 보시는 누룩의 비유처럼 감추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이 커지고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아시죠?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진행되는 기록은 그런 식으로 세상이 교회를 덮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어도 참된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 진행되는 것을 보여준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막으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헛된 일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변화 능력은 세상이 막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이 우리가 오늘 보시는 이 마태복음 13장 32절이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르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을 가르치셨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3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지닌 변화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앞에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작지만 끝은 반드시 창대해짐을 말하고 또 겨자씨가 지닌 아주 강한 맛처럼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그 영적인 특성은 아주 분명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어서 비슷한 그런 공통적인 내용이지만은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지는 다른 특성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르게 비유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대상이건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그 변화는 초자연적인 변화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대상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닿게 되는 대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변화는 그냥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삶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없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3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보통 우리가 이스트라고 얘기하죠. 요즘에는 지난주에도 혹시 각 가정에서 이스트를 상해 보셨나요? 아마 예, 너무도 매일 친숙하게 접하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누룩, 즉 이스트는 지금도 가정들 주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씨앗과 씨 뿌리는 일, 밭과 결실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평범한, 그 당시에 밭일은 매일같이 보게 되는 일이죠. 평범한 실생활 현장의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익숙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주 익숙한 현장인 각 집의 부엌, 밥 지어 먹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드시면서 더욱더 친숙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에는요, 빵집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뜨레쥬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 그로서리 스토어 가가지고 가면은 빵 스토어 그쪽에 섹션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 집어가지고 집에 가서 먹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빵집이, 베이커리가 따로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각 집은, 각 가정은 언제나 밥을 지어서 먹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쌀로 밥 짓기보다는 보리가루,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 밥으로 먹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은요, 일상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먹어야 하니까요. 그런 친근한 활동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특성을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친근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게 가르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비밀들을 제자들은 깨닫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특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은 이미 복음에 닫혀져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어린아이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을 닫고 있어서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누룩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누룩은 현재의 것과 다른 누룩입니다. 제가 이스트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스턴트 이스트 가지고 아마 쓰시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누룩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이스트 뭐 파우치나 아니면은 조그만 병에서 꺼내가지고 약간 따뜻한 물에 섞어서, 그쵸? 풀어서 섞어서 쓰죠. 그 이스트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누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누룩은 뭐냐면 이전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했었던 반죽 일부를 간수했다가 새로운 밀가루 반죽에 더해서 사용하는 식이었습니다. 즉 이전 것이 계속 더해지면서 이전 것이 지닌 누룩이 번진 상태를 다시 새 반죽에 또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누룩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다 이스트죠. 그러나 그렇게 사용을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셨듯 주님 나라는 그 열매를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 그대로 물려주므로 새로운 세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듯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그냥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일이 바르게 진행이 될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그냥 살아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같은 일을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줬다 뺏는 게 어딨어? 그런 생각이 들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보면 맡았다가도 그것을 간수하지 못할 때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맡은 자들에게는 더욱더 더해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변화되는 열매를 맺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온 정신을 썼던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해 이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와서 그 열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열매를 맺어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누룩으로 공동체가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특성을 우리가 교회는 깊이 동의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가야 할 때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도 그렇고 각 가정도 그렇고 각 가정교회도 그렇고 각 교회도 그렇고 각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연결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에 깊이 동의하고 생명 있는 공동체, 예수를 순종하고 주를 닮아가는 열매, 그 열매를 정말 열렬하게 사모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 교회에서 덜도 더도 될 필요가 없이 그 교회가 될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닿게 되는 대상마다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온다는 특성입니다. 누룩은 작은 양이 들어가더라도 그 변화가 곧 눈에 띄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누룩이 들어간 반죽하고 들어가지 않은 반죽은 대번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잘 아시죠? 누룩이 들어간 빵하고 안 들어간 빵 맛은 엄청 다르죠. 토티야 아시죠? 토티야 껍질, 토티야 밋밋한 거 그냥 먹어보시면 어떠세요? 그게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러나 누룩이 들어가 확 부풀고 향긋한 그런 맛이 어우러져서 발효되는 빵 맛은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밋밋한 맛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향긋하고 부드러운 빵, 한 입을 살짝 물면 사르르 녹는, 그래서 빵을 먹으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드러나는 그런 맛을 띠게 되는 게 누룩이 들어간 빵이에요. 33절 말씀을 그래서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부분은 부풀고 어떤 부분은 안 부풀고 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인이 작은 양의 누룩을 가루 서말은 어느 정도 양인지 아세요? 파운드로 따지면 50파운드나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 사라가 밥을 짓죠. 그때 가루 서말에다가 또 고기 잡고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대단한 양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양의 반죽인데 아주 작은 누룩이 거기에 섞일 때,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온통 그 모든 반죽이 바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숨길 수 없는 결과가 오듯이 하나님 나라는 닿게 되는 대상마다 온통 향기 가득, 맛 가득, 행복 가득하게 바뀌어요. 그 우리가 지닌, 스스로 우리가 지닌 특성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도 겨자 그 작은 씨가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그 맛을 감추지 못하듯 누룩 또한 그 변화시키는 특성을 감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한 사람은 그걸 감출 수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이나 그 전이나 거의 별로 차이가 없다. 처음에 그랬었는데 계속 가도 변화가 없다. 누리게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임한 사람의 삶은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릅니다. 마치 맛있는 빵처럼 그 사람 속에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마치 편지처럼 자꾸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내용이 되어 갑니다. 향수 냄새가 나죠. 근데 그 향수는 예수 향수예요. 감출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무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리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익히 알고 있었고 특히 그들 중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더욱 스스로 능통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통상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 즉 구약 성경의 내용 중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유월절에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교절이 있었습니다. 무교절 기간 중에는 반드시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누룩은 악한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에 멈추어서 자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이전의 삶과 생각을 상징하는 누룩을 깨끗이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살 때 가지고 있었던 빵, 반죽, 그 누룩은 이집트의 상징이었어요. 예전에 좋았던 것, 그것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또 새로운 삶에 붙여서 살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은 이제는 애굽의 누룩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과 이전의 부패한 삶을 담은 누룩이 아니라 새 반죽을 새로 부풀게 하는 새 누룩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누룩은 반죽을 새롭게 하는데 지도자들과 기존의 종교 세도가들이 마치 오래된 누룩처럼 여기던 그 사회에 그들이 볼 때는 저런 자들이 누룩이야 하고 봤던 자들이 누구냐면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즉 세리와 창녀들과 무식하다고 없이 여김을 받던 자들. 그런데 그 자들을 오히려 예수가 만나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니 새 누룩이 되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 학식가들이 무시했던 나사렛 출신 어부들과 세리들과 여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사회에 쓸데없다고 쓰레기 취급당했던 사람들, 그들 인생은 아무 좋은 맛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고 그렇게 취급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심령을 여니 세상을 바꾸는 새 누룩을 지닌 자들이 된 거예요. 이 예수의 말씀을 교회는 들어야 합니다. 각 사람은 들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전 누룩 가지고 새 누룩 행사를 하려고 하니 될 수가 없습니다. 좀 말씀이 원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기에 저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나 영적인 반죽덩어리예요. 우리가 반죽덩어리예요. 그 반죽에 새 누룩을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전 알 수 없던 새 기쁨과 새 삶의 목적을 누리고 즐기면서 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세대를 향해 새 누룩을 전해주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그 반죽에 새 누룩을 거부하고 이전 애굽의 누룩으로 계속 살려고 하는 경우는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기 바랍니다. 새 반죽은 새 누룩을 기뻐합니다. 마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반죽으로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복음, 주 예수의 역사를 맞이하는 그런 새 삶을 기뻐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